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특사단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태운 특별기는 오늘 오후 서해 직항로를 거쳐 한국 시각 6일 오후 5시 58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발표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합의 사항과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얘기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과 만찬 소식을 여러 차례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사단은 어제 한국의 청와대 격인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김 위원장과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면담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배석했고 만찬에는 부인 리설주가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앤드류 길모어 유엔 인권담당 사무차장은 오늘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테러와 강제적인 급식 중단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러시아 이중 스파이가 알 수 없는 물질에 노출된 뒤 중태에 빠졌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 스파이 출신인 세르게이 스크리팔이 함께 있던 30대 여성과 영국 솔즈베리에 있는 쇼핑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스크리팔의 의식을 잃게 한 물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예루살렘으로 이전될 예정인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대사관 이전 행사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테라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아랍국과 이슬람권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한국 검찰은 100억 원, 미화 9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며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60억 원, 미화 550만 달러 상당의 소송비를 삼성 측이 대납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통상 관련 장관들의 어제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로버트 라이타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어렵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희망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협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나프타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30개 항목에서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겨우 6개 부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대북 특사단은 북한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북한 석탄 편법 수출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나라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평안도와 함경도 내륙에 오후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서의 1박 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환했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김현진 특파원 보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기로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김현진 특파원의 보도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귀환했습니다. 특사단은 5일 오후 평양에 도착해 6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오후 6시부터 4시간 12분 동안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와 만난 것은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접견에는 방남 특사였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 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만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 김창선 서기실장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 모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의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협의가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날 한국 정부 특사단과 김 위원장의 면담과 만찬 소식을 여러 사진과 기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특사단의 방북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도 특사단 방북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노동당 건물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특사단의 만찬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 계기에 북한의 특사와 고위급 대표단이 온 것에 대한 답방 형식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사단은 6일 오후 문 대통령에게 방북 보고를 마친 뒤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동시에 북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을 조속히 실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평화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 특사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비핵화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김 위원장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한국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한국 통일부는 특사단의 방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 진입을 견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건 비핵화와 미북 간 대화와 관련해 성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특사단 면담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핵화나 미북 간 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죠?
예, 북한 측 발표는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특사단이 만족한 합의를 봤다는 북한 측 발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없이는 이런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게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미북 간 대화가 사실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진전된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비핵화가 목표임을 북한 측이 분명히 해야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가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핵심 관심사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비핵화가 미북 간 협상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 비핵화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미북 간 대화는 어렵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여야 한다는 데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북 간 대화를 위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 파견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의에 상당히 신경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또 특사단의 최우선 임무를 미북 간 비핵화 대화 성사로 정하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삼았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사단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사단에 대한 북한의 대우도 과거와는 크게 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이들을 면담하고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특사단이 떠나기 직전까지 면담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서 면담과 만찬을 주최하고 부인 리설주를 대동한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 석탄을 세탁하는 경유지로 이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these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3일 유엔 조사단 등을 인용해 작년 8월에서 9월 기간 적어도 4척의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과 함께 다른 6척의 배에 실려 다른 나라들로 운반됐다며 그 목적지엔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필수적인 연료 수입을 지속되게 만들고 유엔에 보고되지도 않는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are enabling the DPRK to sustain vital fuel imports that go unreported to the UN and must be halted.
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러시아 항구가 이용된 데 대해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It's absolutely clear that Russia needs to do more. Russia says it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Moscow should prove that.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more time for excuses. Now is the time for Russia to take action.
이어 러시아는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다른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not to import DPRK origin coal.
또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한국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 양국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가리킨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론 클럽 연례 만찬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5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한 대화에 대한 진전 사안들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말했으며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진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대화를 하고 싶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며 미치강이와 상대하는 위험은 김정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브라운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군사 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인 탈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행 연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비상시 한반도에서 비전투 요원을 후송하는 작전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I visited Korea in November. I had an opportunity to spend some time on Korea.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8군 지도부를 만나서 미국인 탈출 준비 태세에 관해 계속 물어봤었는데 답변이 우려할 만했습니다. 탈출 계획은 존재하지만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우려됐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걱정스러웠습니까?
You know, while we may have experience in evacuating people from Haiti after an earthquake or Puerto Rico.
과거 아이티 지진이나 푸에르토리코 태풍 당시 이루어졌던 탈출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특수 작전 병력을 투입하며 남쪽으로 침투하게 될 겁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탈출 계획과 결합하면 미국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을지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인 탈출 계획 자체가 마련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가요?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US forces combined with the ROK Republic of Korean forces
주한미군과 한국군 수를 합치면 꽤 큰 규모이고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북한군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확실히 열세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을 증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항공기나 배를 통해서 추가 미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심히 계획돼야 하고 가능한 자주 어느 정도의 예행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You know, I think it's right to be concerned about hostilities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황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침략과 미국과 이슬람 무장 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돼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건 한반도 상황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Look, I would say certainly given the bellicose language that the president has been using, President Trump, and it's not helpful.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호전적 언어들이 현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고조됐기 때문에 군사 관련 모든 계획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뿐 아니라 무기의 배치와 비축 상황은 어떤지, 또 부상자들을 탈출시킬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North Korea is making progress in advancing its nuclear program.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반 역량과 미사일 시험 빈도, 시험에서 보여준 사정거리들이 이를 입증하죠. 이런 진전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노력에 충실히 관여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부여하고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국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If you discontinue the unaccompanied tour, you'd have fewer U.S. citizens, fewer dependents on the peninsula. That's certainly one.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해도 위협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비전투 요원이 아닌 미국인 중에는 미군과 관련되지 않은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이 비전투 요원 탈출 계획의 직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군사와 연관 없는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불안정한 상대이고 피해망상적입니다. 미국은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대북 타격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 해석되길 원치 않습니다. 또 미국인을 줄이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워싱턴의 한 포럼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ll, look, I mean, the United States respect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you know, we are there.
미국은 한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60년 이상 된 파트너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프 험프리 미군 기지를 짓는데 한국이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도 재개발되고 있고요. 주한미군은 주둔을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과 이런 관계가 곧 떨쳐질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되기 전 미북 사이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Look, what I think is it's always a balance, and I think that you have to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you know, military.
군사 태세를 보여주는 것과 외교적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 태세를 보여주는 것은 곧 미국이 강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 의회와 행정부도 현재로선 이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확실하게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이고 이는 곧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로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요?
I think that we should continue to be engaged in joint, both bilateral, multilateral. I think exercises including Japan are important.
다국적 연합군사훈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모두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도 중요하고요. 현 시점에선 외교가 운전대를 쥐고 있고 조수석에 있는 것이 경제적 제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차량을 몰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최대 압박인 것이죠. 그동안 군사적 준비태세가 완화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어떤 요구도 들어줘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미군의 준비 태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대북 선제 타격은 미 국방부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워크 전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미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gives the president a wide variety of options. Preemption is just one of many.
미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매우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선제 타격은 아주 많은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5일 워싱턴의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견해를 묻는 BOA의 질문에 선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방안 가운데 적어도 선제 타격 방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지만 이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부터 트럼프 행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7월까지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크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압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y're doing what they need to do. Put pressure on the regime, ask China to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에는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 전 부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Yeah, we're making more improvements. So I believe against the types of threat.
워크 전 부장관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위협에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5일 공식화했습니다.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해외 원조를 중단하고 무기 수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5일 공식화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식 게재했으며 이런 위반 사안에 따라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해당 문서를 미리 공개했으며 5일 온라인상에 공식 게재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날 연방관보에 게재된 문서에는 김정남 사례를 비롯한 북한의 실질적인 화학무기 사용 사례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1961년 해외지원법에 따른 대북 해외 원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긴급한 인도주의 지원과 식량이나 다른 농산물과 농산품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모든 국방 물자와 서비스, 설계 시공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탄약 목록에 포함된 모든 물건에 대북 수출 면허를 종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의거한 북한에 대한 모든 해외 군사 금융 역시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관, 대행기관들은 북한과 어떤 신용이나 신용보증 또는 금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국가안보에 민감한 물건이나 기술이 북한에 수출되는 것 역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해당 부처와 기관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고 이 조치들은 최소 1년 그리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조치를 내리는 데 의거한 1991년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 A항에 따르면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은 대통령이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준비를 했거나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가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 무기를 사용했거나 자국민에 대해 치명적인 화학 무기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또 대통령이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증인,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며 북한의 국제 테러 행위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출길 상당 부분이 막힌 북한이 채소와 과실, 견과류 수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제유를 끊는 등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산 의류 등 일부 금지 품목을 수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에 475만 4,371달러어치의 채소를 수출했습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07인 채소는 북한의 1월 전체 수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2,084%나 증가한 것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HS코드가 08인 과실과 견과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과실 견과류의 1월 대중 수출 총액은 전체 세 번째에 해당하는 431만 3,828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6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 제재 결의 237호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산물은 북한의 5대 수출품으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혔었습니다. 또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먹을거리를 외부로 판다는 비난도 함께 일면서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자 잠시나마 또 다른 식량인 채소와 과실, 견과류 등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량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1월 당시 여전히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I think what's probably happening is everybody in North Korea is scrambling for hard currency and so they're looking around whatever they can sell and they can't sell the seafood, they can't sell textiles.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수산물과 섬유를 비롯해 많은 것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팔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모든 북한인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건 무에서 유가 되기 때문이라며 이 분야의 수출이 사실상 새로운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1월 대중 수출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건 토성류와 소금으로 1,007만 달러, 증가폭으로는 전년도 대비 455%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천연 흑연과 천연 탄산 마그네슘이 각각 약 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의 2397호는 토성류와 소금의 수출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30일의 유예 기간 중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수출액에서 네 번째에 이름을 올린 건 목재와 목탄이었고 5위는 철강이 차지했습니다. 목재와 목탄 역시 2397호 금지 품목으로 당시까진 30일 유예가 적용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9월 채택된 2375호가 금지한 북한산 섬유를 일부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편물 의류를 각각 9,072달러와 7,560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또 북한산 인조 필라멘트 섬유도 167달러어치가 거래됐습니다. 비록 월 최대 8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예년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유예하고 있어 이번 섬유 수출 역시 예외를 인정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액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641만 달러로 지난해 1월에 2억 110만 달러나 2016년 1월에 1억 7,752만 달러와 비교해 최대 7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전체 수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기존의 62대에서 83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과 교역액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며 이어 홍콩과 일본, 한국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월에 중국이 북한으로 판매한 석유 관련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북중교역 자료에 따르면 HS코드가 2710인 정제유 등 석유 관련 제품은 모두 0으로 표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공식 무역 경로를 통한 북한과 중국 간 석유 제품 거래는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 제품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한 만큼 밀수를 통한 석유 거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5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again call upon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cooperate.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IAEA 사찰관들의 부재 기간 중에 제기된 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인 가운데 82%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5년 사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안소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심각한 최대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이 지난 2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미국인 성인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가 북한의 핵 개발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갤럽 측은 이는 지난 2013년 같은 설문조사 결과였던 83%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5년 사이 북한을 최대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의 생각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 80%, 공화당 지지자 87%가 북한의 핵 개발을 최대 위협으로 꼽아 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양당 모두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북한을 미국의 최대 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51%로 지난 2012년의 10%보다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개발만큼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에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81%가 사이버 테러리즘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 7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선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들은 국제 테러와 중국의 경제력,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30대 유학생 탈북 여성 샤론 김 씨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합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미국에 온 샤론 김 씨. 탈북자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던 남한 사회를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미국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한 사회의 통념대로 좋은 대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도 다녔지만 탈북자여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탈북자라서 좋았던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없었던 현실에서 벗어나 미국까지 온 샤론 씨는 지금 2010년 미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습과 다른 것이 있다면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아가 성숙된 것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공통된 본능,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 기준이 자신을 형성했다는 샤론 씨는 기독교의 교리가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면서 혼란을 겪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보살핌 속에 자신도 소위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고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늘 정상이었던 삶이 학교만 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네로 보이는 거죠. 이게 탈북자들에겐 그러니까 가치관의 기준이 없었던 거죠. 내가 사는 방식이 기준이었던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남도록 내가 노력하고 중상을 하든 모략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기준이 이제 책자가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남 비방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십계명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아무도 저한테 기준을 안 말해줬거든요. 삶의 기준, 도덕의 기준.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배운 기준 말고요. 그거는 쓰자들 어차피 쓰자들.
도덕적 가치가 정립됐다는 샤론 씨.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 올 때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꿈을 갖게 됐다는 것. 30대 여성으로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영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저 미국인이 이 나라 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영어 공부를 이제 하면 네.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여태까지는 제가 한 게 한국어권에 있는 한국인 방식의 신학을 배웠다면 제가 배우고 싶은 앞으로 또 공부를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인 방식의
미국 학교에서?
네, 미국에서. 왜냐하면요, 좀 달라요.
이 학문 자체는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수님들을 초빙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영어권 사람, 미국 목사님들이 와서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2세, 그래봤자 영어, 한국어는 아예 못하시는 2세 분들.
그거는 수업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요, 저는 따로 이제
지난 2016년 우연한 기회에 미국인 목사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배워봤던 경험이 샤론 씨의 미국 신학교 학생이라는 꿈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샤론 씨가 미국에 오자마자 다녔던 한인 신학교는 졸업을 했었더라도 기독교 사역자로 일자리를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위 인정이 안 됐던 학교인 줄도 졸업 후에 알게 됐지만 그랬던 만큼 학문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가 신학을 다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배울 만큼의 영어 실력이 쌓이기까지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미국에 있는 정통 신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인 교육 방식은 따져도 보고 물어도 보고 그 과정에서 깨우쳐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더 좋거든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왜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무슨 근거로 내가 믿어야 되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Why 그리고 How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여쭤봐라.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좀 더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금을 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막
미국인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교 수업.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은 버지니아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 소속된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뭐 이사님이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뵀는데 이게 느껴지는 능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nice to meet you 뭐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반갑습니다 뭐 이 정도만 했어요. 그냥 웃고 계시고 그런데도 이게 이게 달라요.
스쳐 지나간 인연일 수 있겠지만 샤론 씨에게는 특별했던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있고 난 후 6개월쯤 뒤 반가운 제안을 받게 됐는데요. 샤론 씨가 본 그 미국인 목사를 샤론 씨의 지인인 한 한인 목사가 알고 있었던 건데요.
너가 영어만 되면 그 학교로 내가 추천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리포트 쓸 수 있고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그러는 실력만 있어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속으로만 그냥 기회가 된다면 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뭐 이분한테 굳이 막 내 색을 한 건 없어요.
영어 실력만 갖추면 샤론 씨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장학생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도 생겼습니다. 기회가 돼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기독교 사역자로 살기 위해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앙이란 걸 갖고 들어가는 신학교지만 신학교에 들어가 기독교 신앙이 생겼다는 샤론 김 씨.
신학할 생각 없었습니다.
신학에 있어서 신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신앙이 생긴 거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른을 넘겼으니 결혼도 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공부가 급선무라는 샤론 씨에게 기독교 신앙은 태어나 처음 가져본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에 마음은 크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전은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1년이라는
그리고 그 꿈은 희망과 도전이라는 삶의 동력을 갖게 해줬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찾는 사람들, 한국에서 온 유학생 탈북 여성 샤론 김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해 현재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마라쿠야로 불리는 범죄자 자비어 가르시아 로자스 같은 콜롬비아 국적자 3명을 특별지정 마약 밀매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마약 거물지정법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앞서 이미 특별지정 마약 밀매상으로 지목된 인물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국은 2월 14일 이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관리하는 콜롬비아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제재가 부과된 기업은 콜롬비아에 기반을 둔 농업회사, 투자회사, 소규모 자동차 정비업체 등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인들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또 이들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들은 모두 동결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국제적인 마약 밀매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 2천여 곳이 해외 마약 거물 지정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 달러까지는 민사상 처벌을, 그 이상은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 징역 30년형과 벌금 50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걸 맨델커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마약 범죄 조직의 불법 활동에 관한 미국과 콜롬비아 공동수사를 약화시키려 하는 콜롬비아 범죄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밀매와 조직화된 범죄 조직의 불법 활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약 단속국과 연방수사국, 미국 세관 국경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